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나라현 나라시의 한 역 인근에서 유세 중 오전 11시 30분경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른쪽 목과 가슴에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헬리콥터 편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지만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숨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아베 전 총리가 나라 현립의과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5시 3분에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치료한 의료진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알이 심장에 닿을 만큼 깊이 박혔다며 출혈이 너무 심해 생명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시 현지 소방당국 간부는 아베 전 총리가 후송 당시 심폐정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의 한 역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해 용의자가 당시 아베 전 총리의 뒤에서 약 34m가량 접근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전직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이 테스야 씨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야마가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한 소식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나는 이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가장 수위가 높은 표현을 사용한다며 악랄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피격 당시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물러나기까지 두 차례 걸쳐 8년 9개월간 총리를 지낸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아베 전 총리의 피격과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직후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소식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베 전 총리의 가족들과 일본 국민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부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깊은 슬픔과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인도 정상들도 애도와 함께 공격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비열한 공격 소식을 듣게 돼 완전히 소름끼치고 슬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군 최고위 장성이 어제 화상통화를 가진 가운데 중국은 미국 측에 타이완과의 군사적 공모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류이쩌청 중국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참모장은 이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요구하면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핵심 이익들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참모장은 미국이 역사를 거스르는 타이완과의 군사적 공모 행위를 중단하고 중미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악의적인 도발을 해온다면 중국 이민들로부터 단호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밀리 합참의장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밀리 의장은 이날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필요성과 소통로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밀리 의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 소통 개선과 전략적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실질적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 방송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영토를 양보하거나 해당 영토들이 러시아에 속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왔고 그런 입장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긴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람들 사이에 출근할 때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차려 입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출근 복장을 챙겨 입자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편하게 입으려고 하면 또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 생기는 고민입니다. 자, 미국 공영 NPR이 직장인들의 현실 고민을 담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의 출근 옷차림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NPR은 먼저 달라진 출근 복장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미국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자 영화 제작자인 톰 포드 씨의 1999년 예측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톰 포드 씨가 머지않은 미래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옷 입는 방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속옷과 티셔츠 차림으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요. 라고 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포드 씨의 예측은 현실이 됐고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출퇴근을 시작했거나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때문에 일할 때, 출근할 때 어떻게 입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예전처럼 챙겨 입고 출근해서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옷차림을 조정해보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실었고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선보인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의 기념사진이 일할 때 입는 옷, 공적인 업무의 옷차림 관습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6월 30일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간 미국의 연방대법원 6대3의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원이 지난 회기 동안 내린 주요 판결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뉴스 속 인물은 미국의 첫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밤까지 평안북도 구성과 자강도, 함경도, 양강도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도 장전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더위 기세가 강해집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 삼전 14도고요. 희산이 18도, 청진 21도입니다. 신의주가 22도, 함흥, 평양, 원산, 장전이 23도, 개성의 아침 최저가 24도입니다. 낮에는 삼전이 25도, 청진 24도, 함흥이 28도, 신의주 30도, 희산 30도, 원산도 30도고요. 장전이 29도, 평양 32도, 개성 낮 최고 33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고요. 서해는 대체로 맑겠고 먼 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 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 본회의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에 피격돼서 숨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아베 전 총리가 8일 오전에 이 오사카 근처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이 용의자가 이 사제총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발이 이 아베 전 총리 목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 총에 맞고 쓰러진 뒤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총격 용의자가 확인됐네요.
네, 바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올해 41살인 야마가미 데스야스입니다. 경찰은 언론에 야마가미 씨가 사용한 총이 사제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이 전직 해상자위대 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을 보면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다가 쓰러질 때 뒤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후에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아베 전 총리 뒤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달려갔고요. 이후 현장에서는 구급차를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자, 아베 전 총리 사망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는 울먹이면서 이번 사건을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없고 가장 가능한 가장 강한 호주로 이를 비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사건 때문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총선 일자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 체포된 용의자가 경찰에 자신이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네, 두 차례에 걸쳐 총리로 재임한 일본 역사상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먼저 지난 2006년에 총리로 취임했다가 1년 만에 조기 퇴진을 했고요. 하지만 5년 뒤인 2012년에 재직권에 성공했고 2020년까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7년 9개월 연속 재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평가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잘 알려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을 했고요.
맞습니다. 이 연이은 방위예산 증액 등 일본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일본 헌법 개정을 필생의 염원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에 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이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꿈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베 전 총리는 이 미국 등 이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는 또 마찰을 빚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베 전 총리 특히 이 2차 대전 전범들 위패가 있는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이 한국과 중국 등 이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는데요. 실제로 이 아베 전 총리 집권 기간 일본 내 안에서 우경화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자,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이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 아베 전 총리는 훌륭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이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외교부는 애도를 나타냈고요. 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좋은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 타이완의 충실한 친구였다고 애도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너무 놀랍고 슬프다고 반응을 했고요. 이외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G20 외무장관 회의 본회의가 진행됐군요.
네, G20 외무장관 회의 두 번째 날 일정이 8일 끝났습니다. 이번 외무장관 회의는 인도네시아가 주최했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어떤 현안이 다뤄졌습니까?
네, 이날 회의에서는 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전 세계의 에너지 식량 위기, 또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의가 끝난 뒤에 공동성명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각종 현안에서 20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한편 주최국인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에 이 참가국 장관들이 모두 이 치솟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G20 회원국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볼까요?
네,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개막 연설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장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협상으로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마르수디 외무장관은 이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쇄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물리적 공간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마르수디 장관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세계가 이제 함께 마주 앉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는 역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라브로프 장관이 회의 도중에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회의에 참석한 서방 외교관들 말에 따르면요, 라브로프 장관이 이날 적어도 두 번 자리에서 퇴장했습니다.
네.
한 번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발언할 때, 그리고 한 번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화상으로 연설할 때였습니다.
네, 두 번이나 퇴장한 라브로프 장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러시아를 제재한 서방 국가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서방은 연단에 서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옆길로 세서 러시아 연방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극도로 광분한 채 비난했다라면서 자신은 공격자, 침략국, 점령자라는 소리를 회의장에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치솟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도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극적으로 심화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 그러면서 러시아 동료들에게 말한다라며 우크라이나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곡물은 당신들의 곡물이 아니다. 왜 항구를 차단하는가? 이 곡물이 나갈 수 있도록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은 회담이 끝나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다음 날인 9일 날 왕이 부장을 만나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외무장관 회동은 없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의회에서 최근 눈길을 끄는 표결이 진행됐다는 소식이죠?
네, 유럽의회가 최근 표결을 통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이른바 지속가능한 녹색 분류체계, 텍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6일 관련 표결에서 찬석 328표 대 반대 278표, 기권 33표로 지난 2월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의 텍소노미 포함안을 승인했습니다.
네, 녹색 분류체계 텍소노미라고 하는군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네,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이 경제활동의 범위를 정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를 담은 분류 체계가 바로 텍소노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들어갔다는 게 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인정한다는 뜻도 되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유럽 안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투자하는 게 더 쉽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천연가스가 발전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온다는 점에서 또 원자력 발전은 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텍소노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 중간 단계로 가스를 택소노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프랑스는 여기에 더해서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이 방안을 제안했던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이 유럽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이룩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슬로바키아의 에두아르트 헤게르 총리는 이번 표결 결과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목표에 있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번 표결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표결은 더러운 정치로 가스와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쪽으로 계속 돈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웨덴의 유명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씨는 이는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지속 가능한 전환을 지연시킬 것이라면서 위선이 엄청나지만 이게 또 불행하게 또 놀랍지는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그린피스가 성명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이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해서 러시아가 이득을 볼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EU 의회의 이번 결정에 와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원전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 이런 반응이네요.
네. 특히 EU 회원국 가운데 이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등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던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관련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가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의 체포 중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한 전 경찰관에게 민권 침해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2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 지역 수십 개의 공항의 터미널 확장과 개선 그리고 편의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약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소식부터 볼까요?
네, 교통부는 7일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의 고속도로 등의 운행을 통해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제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각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매년 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이번에 제안된 규칙으로 각 주 등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서 유연하게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교통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라면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나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자동차, 차량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약 27%를 차지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력발전소 등 전력발전소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50% 줄이고 그리고 오는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정하고 시행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서요. 24개 주는 이미 주법으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추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의 배기 일가스 양이 얼마나 나온지 측정을 한다는 건데, 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보면요. 연료 소비량과 차량의 주행거리, 그리고 도로 주행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서 얼마만큼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지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네.
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각 주등은 지난 2021년에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년, 4년의 감소량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데, 초반에 아주 공격적으로 설정할지 혹은 점차적으로 강화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티지 장관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주등이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에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의 인프라법에서 6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정부가 나서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최근 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화력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죠. 이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환경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총무청은 7일에 발표한 공지에서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구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연방총무청의 발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연방총무청은 공공부문의 포장과 배송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그리고 기타 일회용 플라스틱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건데요. 이를 통해서 포장과 배송 등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추후 연방정부의 규정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앞서 내무부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규정을 발표한 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무부는 국립공원 그리고 공공부지에서 오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얼마나 됩니까?
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요, 지난해 호주의 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19년 한번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이 1억 3천만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은 진압 과정에서 플로이드 씨를 사망하게 한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인 데릭 쇼빈 씨에게 징역 2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쇼빈 씨가 플로이드 씨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번 선고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폴 매그너슨 판사는요, 쇼빈 씨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목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그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매그너스 판사는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쇼빈 씨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른 채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한 것이 플로이드 씨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지난 2020년 5월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5일이죠. 당시 20달러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쇼빈 씨는 현장에 있던 플로이드 씨를 진압하면서 9분 이상 무릎으로 목을 눌렀는데요. 결국 이 행동으로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쇼빈 씨는 이번 재판 이전에 이미 다른 재판으로 복역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쇼빈 씨는 플로이드 씨에 대한 2급 살인과 그리고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입니다.
예. 자, 쇼빈 씨가 민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 측과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감형을 위해서 협상한 결과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쇼빈 씨의 범죄 혐의는요, 최고 종신형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쇼빈 씨의 이번 혐의 인정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검찰 측과 감형 협상에 합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살인 혐의와 민권 침해에 따른 징역을 동시에 복역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이번에 25년형을 부용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법원의 선고로 쇼빈 씨는 가석방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인 혐의로 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15년 복역 후에 가석방 대상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 기간이 18년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배상액 지급 판결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상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쇼빈 씨에게 앞으로 배상금도 지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이와 별도로 2017년 당시 14살이었던 소년 존 포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머리를 손전등으로 내려친 데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자, 추호빈 씨 말고도 당시 사건 현장에 동료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료 경찰 3명 역시 민권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머스 레인 그리고 알렉산더 킹, 투 타오 전 경관이 바로 이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지난 2월에 민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그너슨 판사는 이들 전직 경관 3명에 대해서 아직 판결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역 수십 곳의 공항에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네요.
네, 백악관은 7일 발표에서 미 전역에 있는 85개의 공항에 오는 1년 동안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축을 비롯한 확장과 개선, 그리고 공항의 승객 수용 능력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공항 기반 시설 투자에 사용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 재원이 어딥니까?
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법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0억 달러의 지원은 향후 50년 동안 지원되는 50억 달러의 공항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입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지원되는 돈이네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지원금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인프라법의 시행을 관리 감독하는 미치 랜드루 백악관 인프라 조정관은 공항 터미널 등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등에서 티켓을 판매할 때 붙는 세금 등이 터미널에 투입되는 주요 자금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랜드루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랜드루 조정관은 이번에 발표된 10억 달러의 지원은 앞으로 미국의 공항을 현대화하는 작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정책의 주무부서가 교통부죠. 교통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역시 이번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현대 항공수를 개발한 나라임에도 최근 상위 공항 명단 가운데 미국 공항은 없다면서 그만큼 전반적으로 미국 공항이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실제 미국 공항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와 그리고 공항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렉스가 지난달 세계 최고 공항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상위 20위 명단에 미국 공항은 단한 개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1위는 카타르의 하마드 국제공항이 2년 연속해서 차지했고요. 이외에 일본의 하네다와 나리타, 싱가포르, 창이, 그리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등이 5위 안에 포함되면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지원되는 10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항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볼까요?
네, 먼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국제공항입니다. 덴버 공항의 터미널 개선 그리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 교체에 6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에는 4개의 신규 탑승 게이트 건설 등에 5천만 달러가 들어가고요. 조지아 애틀랜타 공항에는 40년 된 중앙홀 확대 개선 작업 등을 위해서 4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공항에 새로운 이 터미널을 만드는 데에도 2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네. 앞서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공항이 85곳이라고 했는데, 지원금 받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에 총 660개에 달하는 지원 프로젝트에 532개 공항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 미 전역에 있는 공항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된 공항들, 실제 이 개선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네, 각 공항의 사정에 따라서 이번 회계연도 말 혹은 내년 회계연도 초에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30일 여름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6명으로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대법원이 새로운 이념 지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난 회기 미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뒤집어진 로 대 웨이드 판례, 보편적 낙태권의 폐지.
지난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은 낙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권은 헌법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더불어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KC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이후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됐고 낙태권에 대한 결정권은 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갖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에 미국 곳곳에서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성문화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을 들고 다닐 권리를 인정한 총기 소지권 확대 결정.
지난 회기 대법원은 낙태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총기 소지 권리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뉴욕주법이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정당 방위를 위해 집 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판단을 내렸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합헌이라고 봤는데요.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총기 폭력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총기 권리를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뉴욕주 총기법은 제정된 지 100여 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Where mourners mark the death of 10 people shot Saturday at a grocery store in Buffalo, New York.
19 children and two teachers were killed in a mass shooting in Uvalde, Texas.
미국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의 총기 소지권 관련 결정에 특히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총기 옹호 단체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 반면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선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감축 지시 권한 제한 판결.
대법원은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한 결정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 EPA가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도 역시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6명이 다수 의견을 내면서 6대 3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문에서 에너지 전환을 전국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청정대기법이 이러한 권한을 환경보호청이 준 것은 아니고 이런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기후위기 대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핵심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보호청이 화력발전 대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잔류정책 폐기 허용.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이민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도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정책을 폐기해도 된다고 결정한 건데요. 멕시코 잔류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 MPP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멕시코 잔류정책은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였는데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지만 하급심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폐기를 위한 추가 절차를 위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대 4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렉 캐버너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폐기 방침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이민법은 대통령에게 행정재량권을 부여해 육로로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를 멕시코로 되돌려 보낼 수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낙태와 총기 소유, 기후변화 대책 등에 잇따라 보수 성향의 결정을 내놨지만 이민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 미국 연방대법관에 취임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대법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잭슨 당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미국의 116번째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미 상원은 4월 초 잭슨 대법관의 인준안을 찬성 53대 반대 47로 통과시켰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1970년생으로 올해 51살이며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잭슨 대법관은 토론에 매우 뛰어나고 성취도가 높은 탁월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하버드에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아버지는 그녀가 유치원 시절 로스쿨을 다니는 등 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잭슨 대법관은 로스쿨 졸업 후 연방법원 판사들의 보조로 일했고 지난 1월 은퇴를 발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민간 법률회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법원 판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는데요. 1년이 채 안 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잭슨 대법관은 공식 취임 성명에서 위대한 국가의 약속의 일부가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현재 미국의 여성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베럿 대법관까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 연방 대법원의 주요 결정을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tha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Righ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John이 플로리다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기회.
Knocks.
두드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두 번은 없다.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Opportunity knocks but once.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that your boss changed his mind.
Yes, he picked David for the job. I really thought that wa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to live with my parents before they get really old.
John이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던 계획을 보스가 바꾸고 데이빗이 가게 됐습니다. John은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A golden opportunity.
금쪽 같은 기회를 잃은 것으로 슬퍼했습니다. 기회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This means it is best to take action quickly and at the right time.
이 뜻은 빨리 행동을 취해라. 적절한 때에 strike, 치다.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가 뜨거울 상태일 때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go to England?
Of course. This i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제가 전에게 정말 영국 갈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이것은
Golden opportunity?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쇳불도 단김에 빼라. 단김은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말하죠. 한국에서 옛날에 소의 뿔을 뽑을 때 뜨거운 인두로 소의 뿔에 뿌리를 달구면 쉽게 뽑을 수 있는 데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이 나왔는데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라.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인 거죠.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럼 끝으로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i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기회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